7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배경이 좀 화려해졌습니다. 아, 지금 두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윤민님, 지제이리님, 필수에이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태님. 제가 조금 전에 식사를 해서 목청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목청이 좀 이상해져요. 후비류라고 하는데 식사하고 난 후에는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저녁 시간이 딱 식사 시간하고 겹쳐서 네, 오늘은 7시 반에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까먹어서 제가 가끔 오락가락합니다. 네, 지금 현재 11명 시청 중입니다. 네, 형광님, 김영태님, 그레스방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로 장마 폭우가 끝났는데 오늘 하루는 전국적으로 비가 소강 상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4명 현재 시청 중. 네, 오늘은 서울에도 잠시 햇볕이 났어요. 큰 폭우 피해는 없는데 짜잘한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겹쳐서 다 합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가물어서 이명박이 삽질을 한 이후 계속 가물었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이 옛날 우면산 폭우 같은 게 아니고 조용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도 이 사람들이 댐에 물을 특히 환경부에서 섬진강 댐뿐만 아니라 다른 댐에도 물을 너무 많이 가뒀어요. 제가 이 강수량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매일 확인을 하는데 댐 수위를 확인을 해보면 뭐 남강댐은 괜찮았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 남쪽에 있는 댐들이 80% 채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하여튼 그 마이워러라고 이 사이트가 있어요. K워러도 있고 뭐 있는데 댐 수위를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원래 뭐 특히 남부 지역은 뭐 일찍 그 장마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댐을 물을 잔뜩 가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없던 일이야. 왜냐하면 비라는 게 한 번 적게 오면 계속 적게 오고 한 번 많이 오면 계속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기상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올 1월 달에 비가 많이 왔다면 그 원래 계속 이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쭉 체크하고 있는데 강수량만 봐도 서울에 원래 1월이 60mm, 2월이 50mm 뭐 이렇게 1월 초부터 이 비가 좀 온 거예요. 이 정도 많이 온 거야. 겨울에. 그래서 아, 원래는 비가 좀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뭐 작년, 재작년 같은 에어컨 대란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제가 올 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예측이 맞았잖아. 이 정도는 통밥으로 맞춰야지. 저도 뭐 전문 기술로 맞추는 게 아니고 통밥으로 맞추는 통밥으로. 되게 흐름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섬진강 때문에 최근에 물을 너무 많이 가둔 거예요. 이건 매뉴얼을 바꿔야 될 문제다. 그 외에는 홍수 안 할 이유가 없죠. 낙동강에는 비가 적게 와서 홍수 안 난 거죠. 말은 바로 하자.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심상정, 류호정, 생쇼. 양반들이 그 수해 지역에 가서 돕는다면서 막노동을 하는데 아, 그 막노동하면 또 내가 전문가잖아.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전화도 안 오고 말이야. 물론 내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지만 양심이 있으면 막노동 8단, 9단은 아니고 솔직하게 7단밖에 안 되네. 막노동의 달인인 쟤한테 전화를 했어야죠. 막노동 그렇게 하면 허리 나가. 특히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최대한 자기 몸에 바짝 가까이 붙여야지 이렇게 들면 허리 나갑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심상정 같은 사람은 그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막노동을 했다. 한 일주일간 개고생이야. 하루 하면 그날 할 때는 몰라. 일할 때는 모른다고. 신나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골병들어, 골병들어.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나이 든 사람은 척추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태영호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우리 태영호는 잘했어, 잘했어. 우리 태영호 옷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어. 우리 태영호는 진정성 있는 막노동을 한 거야 하고 자랑한 거예요. 개코나. 원래 북한 사람들은 다 금전노동을 해요. 요즘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일 시대에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하러 가서 막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는 노가다를 해봐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류호정이나 심상정 같은 사람이 그 일한다고 그 가서 급죽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허리 나가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 한 석 달 정도는 이 단련이 돼야 노가다 근육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잡부, 대모도, 뭐 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은 좀 괜찮아. 젊은 사람도 처음 한 3일 일하면 그다음부터 한 3, 4일은 쉬어야 돼요. 그 조금씩 적응해 놔야 돼. 그 다음 주에는 한 일주일 하고 또 한 며칠 쉬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적응을 하면 이제 젊은 사람은 일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한 석 달 정도 해봐야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같은 사람은 그 현장에 가서 인사나 하고 악수나 하고 와야지 그 일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왜 이게 문제냐면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대통령 영부인까지 가서 일해야 되는 거야. 전 국민이 이제 진정성, 성찰, 생태 연병하고 있네. 뭐 하는 짓이냐고. 대통령이 지금 노가다 해도 파냐고. 환장을 환장해. 이런 이상한 유행을 진보 좌파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보수 꼴통들 따라하지 말고 태영호도 집에 가라 그래. 무슨 일을 한다고 난리야. 태영호가 언제부터 농활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도 좌파들은 옛날부터 그 농활을 하고 또 그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안 한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안 쳐줬어. 그래서 기업에 가서 노동자 일을 해본 사람이 그 좌파 안에서도 진골선골 잡고 농활 한번 안 하고 이 깐죽대는 인간들은 그 안에서 좌파 안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건 태영호는 뭐냐고. 북한에서 일 좀 했다고 막 남한에서 나 일 잘해 그러고 막 난리치고 연병이 연병. 아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아부하고 개수작하면 점점 초딩이 되는 거예요. 초딩이 돼. 정치인은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악수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유행이 이 정동영이 퍼뜨렸어. 그리고 박근혜가 천박당사하고 쇼하고 이때부터 이제는 쇼다. 정치는 쇼다. 이렇게 가서 개판된 거야. 정동영이 그때 쓰레기 청소부 따라다니면서 가짜로 이제 사진만 찍고 올랐는데 그런 게 없어. 진짜로 쓰레기 운반해야 돼.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막 허리가 나가고 정치인들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 짓이냐고. 옛날에 정치인은 줄에서만, 결혼식 줄에만 열심히 섰다고. 요즘은 이제 쇼를 열심히 하게 된 거야. 하여튼 생태 타령, 진정성 타령, 성찰 타령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유치한 행동이고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거예요. 좀 진지해지자고.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최대한 자기 신체에 가깝게 들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서 일하면 안 돼. 허리 나가. 드는 연습을 해야 돼. 나한테 와서 일주일만 조교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가 노가다 3단까지 올려줄게. 일주일 만에 노가다 3단 시켜줘. 얼마 좋냐고. 네, 어떤 질문인지 보겠습니다. 네, 완벽한 전시행정이다. 공지형은 구조론 이론을 적용해보면 제대로 대응하는 태도를. 공지형은 최근 또 구설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공지형은 요즘 조용한 줄 아는데. 네. 물건을 들 때는 무게중심을 잘 찾아서 무게중심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 3개월 해봐야 아 하고 요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하다가 몸 다쳐가지고 그 사흘 후에 알게 돼. 처음에는 몰라요. 다음날 또 멀쩡해. 그 사흘까지 3일 연속 노가다 뛰어버리면 그때 일주일 알아 누워. 네. 명박이의 국밥쇼도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조국 백서의 의미. 이 조국 백서가 나왔나 본데 제가 뭐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고 결론은 조국이 뭐 특별히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부패한 사람도 아니고 강남의 좌파, 강남 좌파의 보통 본래의 면목이다. 본래 그렇다. 이건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건 이제 독야청청 정몽주 포원 선생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청백리 황의정성이 왜 황의정성이었냐면 세종대왕이 이 서파이를 붙여서 감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청백리가 강제, 원래 황의정성이 황금의 달인이었어. 황금 수집의 달인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소문 듣고 간첩을 붙여서 뒷조사를 해서 강제 청백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 조국이 그 검찰에 틀리는 과정에서 감동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와, 역시 조국은 대단해. 이제 막 눈물, 콧물 나오는 감동 사례는 없었고, 그냥, 아, 강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평균 이하로 최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조국이 그 과정에서 총돌을 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국과 국민 사이에서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 신뢰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 먹어야 돼요. 조국의 신뢰는 뭐냐면 조국은 이미 탈탈 털렸기 때문에 지금 미통당으로 넘어가도 얻는 게 없어. 예를 들면 뭐 조국이 오늘부터 민주당 싫어 미통당 갈 거야 한다고 안 받아줘.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갈 리도 없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조중동은 이제 이중잣대를 써서 니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했으니까 더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상호작용을 거쳐서 시스템을 개선하면 점점 맑아진다 이런 얘기고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조국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아니고 대선 후보 주변에서 이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된다. 그래서 조국이 워낙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조국한테 뭐 한 자리 준다 해도 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박지원도 우리 편에 넘어왔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고 강남 좌파도 우리 편에 오면 챙겨줘야 되는 거고 막판에 어느 쪽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우리 편에 와도 안 받아줘. 왜냐 이용 가치가 없어. 그 송권이 조조한테 항복하려고 하니까 이 노숙이 말했죠. 송권 부하들은 항복하면 다 조조 밑에서 출세하는데 송권은 죽는다. 항복하면 죽음이에요. 원래 부하들은 이 실무자들은 서고 보수는 죽여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안철수는 보수이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어. 전혀 써먹을 데가 없는 건 아닌데 개콘에 출연해서 망한 개콘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캐릭터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비는 아니고 조국은 장비 정도가 됐어요. 왜냐면 워낙 깨졌기 때문에. 이낙연하고 이재명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양반이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왜 중요하냐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을 이겨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재명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필했다고 보고 판세를 흔들 수는 있다. 이낙연도 이 수도권에 호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유시민은 그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유시민은 혼자서는 안 되고 유시민과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 팀을 만들면 떨 수 있다. 유시민은 아직 전국구 카리스마를 못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 안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게 지역구 카리스마예요. 이인영은 내가 볼 때 아직 뭔가 소극적인 양반이고 이인영은 좀 떨려면 충청도 가서 한번 휘저어야 돼요. 고향에 한번 가서 막 고향 사람들아 내가 왔다 하고 막 소리 질러야 돼. 안정도 없고 이제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 쪽 대선 후보를 연달아 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게 다 이기는 거예요. 수도권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 후보는 둘이나 떨어져 나갔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강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합집산을 잘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국의 그 싸움에서 우리 진영이 괜히 탄탄해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질문 중에 왜 실무자는 쓰고 보수는 죽이는 걸까요? 보수는 놔두면 또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그 반란군들이 계속 생겨요. 보수가 배신하는 게 아니고 보수의 추종자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배신하는 게 본인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주변에서 꼬덕이에요. 주변에서 모사꾼이나 참모들이 와서 죽은 제 말만 들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고 꼬덕이는 인간들이 있다고. 근데 실무자는 그 꼬덕이 받지 안 돼. 보수는 이미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꼬덕에서 보수를 이용하려는 추잡한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안철수 주변에도 아직 따라다니면서 저만 믿었어요. 안철수 보스, 안 보스. 제가 대통령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 그것도 안철수 솔깃해가지고 넘어가서 야,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좋은 수가 있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김종필, 뭐, 이런 사람. 그 이회창 이런 사람도 내가 봐도 사람 붙었어. 쓰레기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꼬덕이는 거야. 딱 봐도 그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제 말 만들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간호사 부정 문제와 의사들 파업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견은 없고 이 정부에서 적극적인 선전전을 해야 돼요. 간호사와 의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의료강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 세력, 그러니까 검사도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독재 세력의 잔당이에요. 독재 세력한테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박정희 때 하던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사람도 문민정부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걸 강력하게 정부에서 선전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대응을 해야 돼요. 까불면 조져버려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그냥 뭐 좋게 좋게 해결하자 하면 안 되고 아주 정면 대결로 가야 됩니다. 네, 질문에 주변의 상당수 부유층 위통 지지자들이 문통이나 이낙연, 조국은 너무 싫어하는 반면 이재명을 마음에 들어하는 그게 보수 심리죠. 이재명이 보수예요. 보수. 이재명 자기 입으로 실리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수예요. 단기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곤대솔깃한 게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이재명은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아, 이 인간 재밌어. 아, 뭔가 사고 칠 거야. 아,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찍은 인간도 이명박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거니까 호기심을 찍은 거야.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를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되면 나라 망칠 건데 재밌잖아. 구경하자. 막 그러니까 국인분들이 호사가들이 불란지에 부채질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중에 위험한 사람 많아요. 꼴통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그냥 신났어. 그냥 이명박 지지하는 그 심리로 이재명 되면 막 이상한 짓 막 하고 막 법안 통과시키고 패싸움 들어가고 주먹질하고 막 대보하고 막 탄핵하고 난리 나고 나라가 팍 뒤집어지고 막 아 신났어 신났어. 그런 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재명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좀 잔소리를 해서 그 이재명 주변에 이상한 사람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예. 이재명은 조금 보수 꼴통기들이 있다. 그렇다고 아예 그 보수 꼴통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데. 왜냐면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팀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개인플레이인데 지금은 개인플레이가 아니죠. 다음 곡지는 샘 오치리의 문제. 이거 다 했던 이야기지만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에서는 막 굉장히 중요한데도 막 대충 넘어가는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별거 아닌데 막 난리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 좀 아는 사람들이 눈치를 줘야 돼. 눈치인 것 해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아저씨 이거 시켜야 된다고. 일단 중국인에 대해서는 막 이상한 사람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착장 죽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 근데 다들 웃고 넘어간다고. 왜냐 중국은 위구르인 100만을 지금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짧게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 비하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중국이 잘못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유태인은 건드리면 안 돼. 난리나. 왜냐 유태인은 힘이 없잖아. 약자잖아. 근데 사실 힘이 있어. 유태인은 힘이 없는 약자고 중국은 힘이 센 강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중국은 건드려도 되고 힘이 없는 유태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중국은 힘이 없고 유태인은 힘이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토록 그렇다고. 굉장히 교묘한 거야. 그래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농객이 존재하는 이유, 지식인이 존재하는 이유, 칼럼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세상은 짜고치기라고. 다 그 뒤로 막 배 맞추고 궁금이 맞추고 수작하고 이런 게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표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게 있다고. 유태인들 건드리지 마. 좆되는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 옛날 뭐 여러 번 한 얘기지만 그 가수 아무개가 미국에 식당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음식에 파리가 있다 해서 파리 먹어버리고 파리 없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소송 당할까 봐. 딱 봐도 아, 저 사람 위험하다. 아, 저 사람 틀면 소송할 사람이다. 어, 눈치가 있는 거야. 겪어봐서 안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 대충 막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장애인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련발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일곱 난장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된다. 죽은 사람 욕하면 안 돼. 노무현 이후 정해진 룰이라고. 그리고 엠창 이런 부모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모 욕하지 말기, 죽은 사람 욕하지 말기, 장애인 건드리지 말기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래서 졸라 씨바 이건 괜찮아. 이건 김어준이 길 닦아놨어. 마더퍼크 이런 거는 이제 싸이가 길 닦아놨고. 근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존나 까도 돼. 이런 자식은 그냥 까. 다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그래서 눈치를 좀 보자. 이런 얘기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쓸데없는 시비. 또 공공조형물 이것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괜찮은 작품도 있고 쓰레기도 있는데 뭐 신문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춘천에 있는 그 프로포저 이건 괜찮은 거예요. 딱 봐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왜 욕을 먹냐면 물감도 막 비가 묻어서 흩어졌고 관리가 잘 안 됐어요. 때 묻어서. 그래서 이걸 조폭이라고 오인한 동네 사람들이 이런 작품은 나도 그리겠어. 아, 이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이게 어린애가 만들었구만. 착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봐도 이거는 고수야. 이 고수가 그린 거라고. 절대 쉽게 못 그립니다. 그거 알아보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좀 뭐 상 받은 작가더라고요. 이 양반의 그림을 제가 쭉 보니까 아, 이거 국제적으로 먹히는 작품이다.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빵빵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조폭을 만든 게 아니고 빵빵한 걸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이 빵빵한 걸로 재미 본 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계열인데 뭔가 이 질감의 둔탁한 느낌, 빵빵한 느낌, 제프 쿠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화가나 조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봐도 아! 요거네! 감 잡았어.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래, 내 대가리는 똥 만들었어. 뭐, 니 대가리는 우동살이 들었냐 하고 막, 항의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예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옛날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드라마도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게, 이거 아니면 저거야. 세계 최고 아니면 똥이야. 둘, 중간이 없어. 50점 이런 거 없어요. 0점 아니면 100점이야. 그래서, 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안 배우면 당해요.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왜 돈 벌겠어요. 이런 걸 알아서 돈 버는 거야. 우리나라 막 유니클로 반대운동 반대운동 이런 거 유니클로는 안 망한다고. 왜? 이런 걸 아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걸 알면 유니클로에 안 당하잖아. 물론 품질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셔야 돼. 이런 거 모르면 국제 호구지 돼. 호구지. 왜 그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게 명품들이 돈을 벌겠어요? 이런 걸 아는 거야. 이게 요만큼의 차이예요. 0.1mm 차이를 알아. 그걸 알면 부자가 되고 그걸 모르면 호구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 보니까 뭐 광주에 있는 대형 우체통, 또 어디에 있는 양구에 있는 앙부1구, 대구에 있는 구석기인간, 세종시에 있는 유령 뭐 이런 게 잔뜩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일부는 괜찮은 거고 진짜 잘못 만든 것은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새우 이거 최악이 최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창 조형물 이것도 엉터리고 더 밑에 있는 강릉에 있는 강릉역 광장 조형물도 이거 쓰레기예요. 이건 초딩이 만든 거야. 그냥 표절이 표절. 이런 거 내가 수도 없이 봤어. 길거리에 늘렸어 그냥. 성의 없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꾸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섣불리 바꾸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동상은 고정이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걸 섣불리 바꾸면 괜히 조잡하게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9%예요. 지금 만들어진 퀄리티 정도 안 나옵니다.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 기술 자체는 뛰어난 거예요. 고정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쉽게 건드릴 게 아니다. 그리고 포항과 함액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악은 아니고 중간급은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고인돌 아저씨 이 양반은 설치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작품은 괜찮아. 근데 거기 만들면 안 돼. 도로가에 그걸 왜 만들어놨어? 안 보이고 이건 쓰레기야. 본질화라는 거지. 우체통 이것도 근데 성의 없이 초딩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꼴보기 싫은 것은 그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 그건 때려 부수고 싶어서 제가 밤에 몰래 가서 망치로 때려 부릴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왜 만들어놨냐 쓰레기. 그 가짜 모래시계라고. 진짜 모래시계도 아니고 모래시계 비슷한 가짜지. 하여튼 그거는 꼴보기 싫어. 정동진에 갈 때마다 그 모래시계 거슬려. 근데 이 춘천에 있는 이 작품은 제가 볼 때 춘천시가 관리를 안 해서 때가 묻어서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글자기 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호구짓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다른 나라에 돈 갖다 바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꼭지를 더 한다면 초간단 구조론. 이건 좀 어려운 얘기, 좀 깊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구조론은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왜 다섯 개냐? 잘 생각해보면 1 더하기 1은 2, 여기 다섯 개. 1 더하기 1, 은 2, 다섯 개. 왜 다섯 개냐?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 여기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것은 어떤 하나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안 변해요. 자, 여기 어떤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이 하나가 변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돼요. 그럼 변화가 뭐냐? 변화, 이 둘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사라질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이 둘 사이가 앞으로 붙었다가 뒤로 붙었다가 옆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관계가 변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둘이 자리 바꾸면 하는 거지. 그냥 어떤 한계, 한계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잘 모르는 거야. 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까? 지금까지 이 인류가 1만 년 동안 지켜봤는데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다 있는 게 자리를 바꿨다는 거죠. 그게 구조라는 거죠. 근데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개가 변하는 거예요. 한 개가 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개 이상이 돼요. 그걸 제가 뭐 양자다, 뭐 쌍자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양자역하고 양자하고도 전 달라요. 그 양자가 아니야. 그건 량이고 량자가 아니고 양. 하여튼 뭐 제가 새로 용어를 만들어야 될 판인데 모든 변화는 자리 바꿈이기 때문에 한 개가 변했다면 두 개가 변한 거예요. 이게 변했다면 이것도 변한 거예요. 그럼 요것의 변화 원인과 결과, 요것의 변화 원인과 결과, 요 둘 사이의 변화까지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은 2라면 1만 변한 게 아니고 10도 변했어.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은 2, 다섯 개가 되는 이유가 요 1이 열로 왔고 요 1도 열로 왔다. 요것도 변했고 요것도 변했다. 두 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두 번씩 네 번이 되는 거예요. 그 요 둘 사이의 관계까지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변하면 그 다섯 개가 변한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은 역으로 어떤 하나를 변화시키려면 다섯 가지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적군이 한 가지 수자를 꾸미고 있다. 아직 네 개가 남았으니까 기다려봐. 적군이 두 가지 수자를 꾸미고 있는데 세 개가 남았으니까 기다려봐. 적군이 네 가지 수자를 꾸몄다. 그럼 이제 기회가 없다. 이제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막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공격 들어갈 거야?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몇 번? 네 번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다섯 번 움직이면 늦어. 적군이 네 번 움직였을 때 우리는 들이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깨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원인과 결과는 외부에서 관찰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부에서 보는 거라고. 외부에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병아리가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외부에서 건드려도 병아리가 안 나와요. 이 안에서 조건이 맞아져야 나온다고. 그 내부의 요인은 관찰자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란다. 이 내부의 상호작용이 원인일 때, 다시 말해서 축구공이 가는 것은 메시가 차서 그런 거예요. 박지성이 발로 찼겠지. 아니면 뭐 홍명보가 찼나? 외부에서 타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자탄이 터지는 것은 내부에서 임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났다면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도 그 내부에 그걸 받아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부, 외부에서 에너지가 작용해도 반드시 내부에서 그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부에는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자체적인 관찰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 둘을 알고 있는데 이 내부의 원인과 그 원인이 관찰한 대상, 결과와 결과를 관찰한 대상, 그리고 둘을 연결해주는 것까지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론과 이 일반적인 인과율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은 어떤 사건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구조론은 이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내부에서 누가 보냐면 자신이 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본다고. 그럼 공을 던질 때 오른팔로 던진다. 왼팔이 오른팔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40개를 보고 아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원인과 결과고 오른팔이 던지면 100% 왼팔에도 영향이 갑니다. 왼팔이 없어 안 도와주면 오른팔도 못 던져요. 한 팔 봐가지고 공이 안 날아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요 팔이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가려면 왼발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왼발이 오른발을 보고 오른발이 왼발을 본다고. 그래서 내부에서 대칭을 이루고 내부에서 대칭을 이룬 상대방이 관측한다는 거죠. 이게 구조론이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할 건 굉장히 많은데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서울에는 거인 사람 조각물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빌딩 지으면 무조건 이 조각 하나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놈이 독식했어. 한 놈이 다 수주한 거야. 그래서 한 놈이 서울시의 모든 빌딩에 있는 조각을 다 만들어 뿌린 거지. 다 가짜지 뭐. 똑같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이유는 한 놈이 공사를 다 따서 다 먹었어 그렇다. 오늘은 그 내일 할 걸 남겨놓기 위해서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국지 이야기 나오면 이것도 3시간 이야기해야 돼. 삼국지 이야기 끝이 없어. 제가 삼국지를 좀 보니까 삼국지 안에도 구조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결국 이 조조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 띠라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부하들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여포가 특히 부하들을 아꼈어요. 그리고 동탁도 부하들을 아꼈어. 그래도 부하한테 죽었지. 보세요. 동탁 착한 사람이야. 부하들한테 잘했어. 부하가 죽였지. 여포 착한 사람이야. 부하들한테 잘했어. 부하가 배반했지. 부하 믿다가 부하한테 배반당해서 죽은 놈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왜 조조는 배반을 안 당할까? 이거라는 거지. 그럼 조조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민간인을 학살했어요. 서주 사람 다 죽여가지고 재물을 탈탈 털어서 자기 다 먹은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군대는 밥을 줘야 움직여. 이거 안 주면 안 움직여. 근데 송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뛰란 이유가 자기가 부하들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족장연합이라는 거지. 부족장들한테 야 뭐여 하면 우르르 모이는데 보급은 누가 하냐고. 각자 보급. 그럼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너 어디 가냐 하면 아 밥 먹으러 간대요 그러고 막. 내가 밥을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목줄을 딱 끌어지고 목에 칼을 딱 대고 있어야 말을 들어요. 다 이 문제로 결판이 난 거예요. 우리는 아 원소는 띠라고 조조는 똑똑하고 막 다 개소리야. 핵심이 이거라고. 그럼 조조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학살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핵심은 학살이다. 그럼 요 짓을 한 놈 누구냐 하면 동탁, 조조, 도겸, 공손찬 요 네 명이에요. 요 네 놈이 학살마, 학살마. 근데 요런 얘기가 삼국지 잘 안 나오더라고. 읽어봐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요런 걸 좀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외에도 뭐 할 일은 얘기는 천지고 더 많은 얘기는 내일 모임에서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경항모가 유용한 적 뭐냐고요?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자기가 그 국방에 더 좀 안다는 사람이 막 이야기 써놨는데 그 양반 주장에 의하면 일본 항공모함과 중국 항공모함을 이기려면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만들어야지 5조 원짜리는 이건 설법 없다는 거예요. 5조 원짜리 경항모 이거 만들지 말고 한 3년 더 기다렸다가 10조 원짜리 센 걸 만들자. 야 나는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갖고 싶어. 그럼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막 나도 10조 원짜리 10조 원 이러고 그 이명박이 나 그 돈으로 항공모함 만들 걸 그랬네 그러고 뭐냐고 이게 아유 초딩도 아니고 저는 그 5조 원짜리 경항모라도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10조 원짜리 만들었다가 진짜 전쟁 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일본을 이긴다, 중국을 이긴다, 필요 없어. 무력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 이 무력 시위를 할 때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 맞대응을 할 때는 굳이 10조 원짜리 필요 없어. 현장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본을 이겨야 돼. 일본하고 정면 대결을 하자고. 아이고, 전쟁하면 안 돼요. 왜 전쟁을 해? 그 무력 시위용으로 이 경항모용을 만든다면 5조 원짜리로 충분하다. 그 좀 이제, 이, 자기가 그 방면 전문가라는 사람이 좀 더 기다렸다가 10조 원짜리 만들자. 난 10조 원짜리 갖고 싶어. 이게는 제가 볼 때 오바질이다. 우리가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가지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들이 특히 미국이 가만 안 있기 때문에 피곤해, 피곤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눈치를 주잖아. 우리가 중국, 일본, 미국 다 설득해야 돼. 러시아까지. 그래서 차라리 남는 돈으로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돼요. 핵잠수함은 핵무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5조 원짜리 경항모를 만들고 핵잠수함 몇 척까지면 된다. 그게 이 10조 원짜리 정규 항공모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이 오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뭐 남중국해 뭐 독도 장난이 아니냐. 러시아 비행기가 갑자기 영해로 들어온다가 이럴 때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움직일 수 없죠. 만들어 놓고 써먹지도 못할 것보다 차라리 좀 이제 싼 걸 만들어서 그 사이에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낫죠. 네. 오늘은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51명 감사합니다. 내일 삼국지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8시 반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